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간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독일, 프랑스 정상과 회담을 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전 세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세계 무역기구 WTO의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웃음과 박수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를 맞았습니다. 두 정상은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궁금한 점을 거침없이 물었습니다.
I would like to see your view on China. We are trying to figure out our strategy on China.
유럽에서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진 독일이 미중 사이에 있는 우리의 전략을 물은 겁니다. 이 대통령은 독일 통일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숨겨놓은 노하우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here is no secret know-how.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서는 양국의 관계를 높이자고 제안했고
그리고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관계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격상하고
마크롱 대통령은 관심 분야를 일일이 언급하면서 화답했습니다.
Defense and security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quantum space, renewable energies and nuclear and I mean so many issues on which
앞서 G20은 미국의 불참 속에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정상 선언문을 이례적으로 회의 첫날 채택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정상 발언을 통해 세계 무역기구 WTO의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우리 주도로 마련된 투자 원활화 협정을 내년 WTO 강요 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하자고도 했습니다. 2028년 G20 의장국은 우리나라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뒤 동포들과의 간담회를 끝으로 이곳 남아공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내일 새벽엔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4개국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로 향합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JTBC 유선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이 국제 무대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양국 간 정상회동은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중국 리창 총리가 다른 나라 정상들과 대화를 나누며 악수합니다. 뒤늦게 합류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환하게 웃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가가 악수를 나누지만 리창 총리와는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티비 아사히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회의 뒤 열린 만찬 참석도 보류했습니다. 이번 G20에서 양국 간 정상회의는 불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 사실상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내년 1월 자국에서 개최하려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중국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은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여론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푸총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다카이치 총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서 중국 측은 일본 지도자가 공식 석상에선 전후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연결지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했고 일본은 잘못된 발언에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는데 해당 서한은 모든 유엔 가입국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G20 회의 출국 하루 전 어떤 옷을 입어야 좋을지 고민했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소셜미디어 글을 두곤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도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이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선고는 내년 1월 말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첫 판단인 만큼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고 소집됐습니다. 특검은 국무회의 소집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만들어줬다며 내란 가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과 수요일 검찰 구형 최후 진술을 하고 나면 재판은 4개월 반 만에 끝이 납니다. 한 전 총리의 재판이 가장 먼저 끝날 수 있었던 건 재판부의 속전속결 진행이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0월에는 매주 한 차례, 11월엔 매주 두 차례 재판을 열었습니다. 주요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즉각 과태료의 구인영장까지 발부했고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재판부 입장입니다.
재판 진행을 방해하려는 변호인을 향해선 감치 선고도 내렸습니다.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치합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도 공개됐는데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한 전 총리의 말과 달리 반대되는 모습이 담겨 있어 재판부는 직접 총리로서 뭘 한 거냐 꼬집었습니다.
많은 수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되었고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공소장도 더 센 형량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까지 넣을 것을 특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는 내년 1월 나올 예정인데 비상계엄에 대한 전반적인 첫 판단인 만큼 다른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오늘은 경남 창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극우대회라고 비판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창원으로 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국민들이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그때까지 그래서 이재명이 저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싸웁시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자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돌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겁니다. 앞서 장 대표는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대장동 토론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참여도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일선 공무원은 휴대폰 검열로 위축되지만 정권에 충성하는 고위공직자는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1년을 앞두고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보라며 국민대회가 아니라 극우대회라고 규정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국민의힘과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다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란 세력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재판 중계로 너무도 초라하고 비루한 윤석열을 다시 보면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옹호 세력에게 누가 마음을 열어주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민주당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인 1표제 당헌 당규 개정안의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졸속개혁이 될 수 있다는 당내 우려에도 정청래 대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면서 관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공식화했고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를 진행해 86.8% 찬성을 확보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당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 대표의 속도 전에 이현주 최고위원이 졸속으로 추진된 부분이라며 반발한 데 이어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도 정청래 지도부의 행보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논평을 내며 가세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우리 당의 역사와 정체성, 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졸속개혁이 될 수 있다고 썼고 윤종근 의원도 일반 유권자 대비 영남 지역 대표성이 너무 과소대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 대표는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선거 1인 1표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고 했습니다. 권리당원 지지세가 강한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나왔지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갑툭튀가 아니고 본물처럼 터져나왔던 아래로부터의 요구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당무위원회와 오는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원당규 개정 작업을 마칩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혁신당 새 대표로 뽑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후 충북 청주에서 전국 당원대회를 열고 당대표로 단독 출마한 조 전 위원장이 찬성 98.6%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약 11개월 만입니다. 조 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서 개헌으로 내란의 청산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안성의 한 골판지 공장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공장 두 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김상 기자입니다.
수백 미터 떨어진 고속도로에서도 검은 연기는 포착됐습니다. 다가갈수록 연기는 뚜렷해지고 맹렬합니다.
와, 진짜. 와.
시뻘건 화염은 공장 건물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불이 너무 커 사람들은 다가가지 못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34분쯤 경기 안성시 한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최초 신고 뒤 불과 몇 분 만에 불은 번졌습니다. 소방 헬기는 낮게 날아 최대한 화재 현장에 물을 뿌립니다. 근처 저수지에서 쉴 새 없이 물을 퍼날랐습니다. 소방은 111명을 투입하고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1시간 40분 만인 오후 1시 17분쯤 큰 불이 잡혔습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공장 건물은 완전히 타 무너져 내렸습니다. 골판지 재료가 연료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 마을이 옆에 있었는데 가까운 거리에 있어가지고 나무나 이런 게 좀 상당히 건조해가지고 번질까 봐 동네 사람도 다 나와서 지금 막 걱정하고 있었죠.
공장 2층에선 60대 외국인 노동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휴게실에 머물던 남성이 미처 피하지 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은 빠르고 강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의 수습을 마치는 대로 불이 난 이유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JTBC 김산입니다.
어젯밤 강원도 양양에서 난 산불은 16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곳곳에서 난 화재와 사건 사고 소식 정혜성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산 능선을 따라 선명해지는 불길. 거센 골바람을 타고 불씨가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강원도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산 정상부에서 발생하였고 45도 이상의 급경사 구역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임도까지 없어 이동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다음 날 해가 뜨자 헬기 25대를 투입했고 16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30개가 넘는 면적이 탄고로 잠정 짓게 됐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이 백두대간 등산로인 만큼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어진 건조한 날씨 속에 강원도에선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뭐 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불이 안 나도 그런 느낌을 가져요. 시도 때도 없는 거죠. 뭐 산불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인천 계양산인데 살려달라는 여성의 119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0일 오후 6시쯤.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90여 명 인력과 드론을 투입해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나흘째인 오늘 아침 부모가 소방서에 연락했습니다. 뒤늦게 뉴스를 보니 실종 신고자가 자신의 딸인 것 같다며 당일 밤 10시쯤 집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10대 딸이 혼자 등산을 하다 넘어져 119에 신고했고 이후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휴대전화 식별번호를 확인해 실제 신고자가 맞는지 최종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여객선이 좌초된 사고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등 항해사와 조타수를 구속한 데 이어서 선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석창 기자입니다.
승선원 267명이 탄 여객선 퀸 제누비아 2호는 당초 무인도에서 1600m 떨어진 지점에서 우측으로 꺾었어야 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그대로 직진하다 무인도를 들이받았습니다. 지난 19일 저녁 전남 신안군 족도에서 발생한 이 사고의 원인은 자동 항법 장치의 조종을 맡기고 휴대전화에 빠져있던 승무원들 태만이었습니다.
휴대전화로 뭐 보셨을까요?
네이버 봤습니다. 네이버 본 것 같습니다.
이러는 사이 60대 선장은 선장실에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뒤 승무원들에게 자신이 조타실에 있었다고 진술해달라고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수사한 바로는 선장은 이 배의 선장으로 승선을 해서 한 번도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선장은 방에 달린 화면으로 바깥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선원법은 좁은 수로를 지날 땐 선박 조종을 선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1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승선원 30명을 다치게 한 중과실 치상 혐의로 어제 구속됐습니다. 해경은 규정을 어긴 선장에 대해 중과실 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른바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8년 만에 대규모 인력 증원안을 내놨습니다. 시장 불공정 행위를 보다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취지인데 대규모 증원인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기업 총수일가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서 서민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가격 담합까지 이른바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8년 만에 167명을 증원하는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하도급과 가맹, 유통 분야의 심사 기능을 따로 떼내 사건 처리 인력을 61명 늘립니다. 신고 사건의 60%가 몰리던 서울사무소는 경기, 인천 지역을 분리해 경인사무소를 신설합니다.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정위 정원이 814명으로 약 26% 늘어납니다.
보강된 조직 인력을 통해 불공정 행위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신속히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조사를 받는 기업에게는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1심 재판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정위 인력 증원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가 조사할 게 너무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안 하거나 옮겨고 넘어가는 게 많다고 하는 설이 있어서.
다만 대규모 증원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AI 투자 활성화로 떠오른 금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에 주 위원장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박수현입니다.
80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광복 이후 약 석 달 만에 귀국한 날입니다. 당시엔 미 군정의 반대로 모두 개인 자격으로 돌아와야 했는데 정부가 조금 전 후손들과 함께 당시엔 없었던 성대한 환영식을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임시정부 요인의 후손 17명이 손에 쥔 태극기를 흔들며 김포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꽃먹거리가 후손들 목에 걸리고
이제서야 80년도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국방부 전통의장대, 육해공군과 해병대 의장대 사열이 진행됩니다. 80년 전 오늘 광복 이후 약 3개월 만에 백범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 등 임시정부 주요 요인들은 C-47 수송기를 타고 김포 비행장에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 군정이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아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 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환국 성명에서 모두 일개 시민의 자격으로 귀국했다며 죄송하다고 하기도 했는데 80년 만에 이 장면이 바뀐 겁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나와 우리 동료는 일개 시민의 자격이 아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의 자격으로 오늘 당당하게 귀국하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행사에서 이들이 임시정부 요인으로 환국하는 모습을 그렸다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공식 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정 요인들의 귀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을 공식적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들의 환국은 조국 독립을 위한 활동을 마무리하는 상징적 장면이자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실질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미국이 마련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안이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제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오늘 우크라이나 측과 막판 고위급 협상을 벌입니다. 워싱턴에서 정강근 특파원입니다.
미국 고위급 대표단이 현지 시간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 측과 평화 구상 논의에 돌입합니다. 대표단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끌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도 협상에 참여합니다. 협상의 기본 틀은 미국 정부가 주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에 제시한 28개 조항의 평화 구상 초안입니다. 지난 20일 전해진 걸로 알려진 이 초안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제안하고 돈바스 지역 전체를 사실상 러시아에 넘기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국익을 배신할 수 없다며 공개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나흘 뒤 추수감사절까지 전쟁 종식안을 수용하라고 못 박은 상태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반발이 커지자 일단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시한 내에 평화 구상안에 동의할 것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쟁 장기화의 부담은 우크라이나가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성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트럼프가 제시한 데드라인을 나흘 앞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제네바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수용할 수 있는 종시간이 마련될지 여부가 종전 협상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가 LG 트윈스의 통합 우승으로 마무리됐고 각 구단들은 내년 시즌 전력 보강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내년 시즌 2연패를 꿈꾸는 염경엽 감독과 박동원 선수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선수 시절보다 감독 염경엽을 최고의 감독으로 이끈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가장 큰 원동력은 실패죠, 실패.
어...
예, 그 많은 기회들을 네. 제가 거둬차면서 그런 것들을 반성하고 야구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고 또 야구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느끼게 되면서 노력이라는 걸 시작하게 됐고 그 노력을 바탕으로 실력자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 많은 수많은 경험과 과정들이 그래도 지금의 어떤 감독으로서 조금 성장하는 위치에 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 초에 근데 구단 내부에서는 전력상 최고 2위까지 내다봤다고 하는데 우승까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을 한 가지씩 좀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공체험이죠.
아.
내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가 멘탈적으로 또 강하게 만들고 또 그 자신감이 있어야 또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이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또 한 경기 한 경기를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면서 저희가 올 시즌에 사실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계기가 됐고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화와의 한국 시리즈에서는 4차전 역전승이 결정적이었는데 9회 초에 박동원 선수가 한화 마무리 투수 김서현 투수를 상대로 추격의 투런 홈런을 쳤잖아요. 네. 이 당시의 기억은 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홈런 쳤을 때까지만 해도 이거 뒤집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컸었는데 선수들은 다 뒤집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그 멘탈적인 부분들이 선수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1점 차에서도 이제 저희가 충분히 뒤집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동원 선수의 홈런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역전이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또 나머지 선수들에게 역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홈런이었기 때문에 뭐 박동원 선수가 MVP를 못 받아서 좀 아쉽지만 경기 때마다
네.
중요한 홈런으로서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큰 공을 세우지 않았나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감독님 마음속에는 제가 MVP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차전에서는 큰 점수 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타격감이 좋았던 박동호 선수한테 번트를 이제 주문하시기도 했는데 네. 역시 승부사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감독 입장에서는 동원이가 뭐 타격감이 나쁘지 않았지만 1사 네. 3루를 만들어서 이 한 점이면은 이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1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확률이 높은 야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번트를 선택을 했고 또 동원이가 번트를 못 댔으면은 네. 못 되는 선수였으면 아마 작전을 안 했을 건데 저랑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동원이가 누구보다도 홈런 타자지만 번트를 잘 되는 타자이기 때문에 그 작전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즌 목표가 이제 2연패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일단 저희가 3년 동안 해오면서 잘했던 점들을 네. 더 장점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거기에서 우리가 또 부족했던 부분들, 네. 뭐 중간 투수들, 그다음에 어린 선수들의 조금 부족한 성장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마무리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26년도 또한 저희가 지킨다는 생각보다는 도전 정신으로 저희가 다시 준비해서 2연패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다음 시즌에 눈여겨보는 경쟁팀으로 한화랑 두산을 꼽기도 하셨거든요. 어떤 점에서 좀 이렇게 꼽으셨을까요?
뭐 하나는 여전히 좋은 선수층을 가지고 있고 네. 또 두산은 어린 선수들의 성장이 조금 좋아진다라면 충분히 내년에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년 시즌 전에는 이제 WBC라는 큰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데뷔하기 위해서 열렸던 한일 평가전에서는 1무 1패를 기록했어요. 감독님은 경기를 좀 어떻게 보셨나요?
분명히 뭐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또 이번 평가전에서는 핵심이 좀 젊은 선수들을 많이 뽑았고 네. 그 선수들과 경기를 한 게 많기 때문에 사실 타선 면에서는 일본보다 우리가 특별하게 뒤처지지 않다라는 걸 저는 판단할 수 있었고 투수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선수 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얼마나 이제 경기 운영으로 그걸 잘 메꿔 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게 우리가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투수들이 23개의 사사구를 남발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치기도 했는데 포수로서 보시기에는 어떤 점이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였다고 보시나요?
냉정하게 그냥 볼이랑 스트라이크랑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했었는데요. 이제 압박감도 있었을 거고 이제 긴장감도 많았을 거고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더 다시 마음을 잘 잡고 이제 준비하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KBO 리그는 ABS 자동 판정으로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국제대회는 아직 심판이 판정을 하다 보니까 스트라이크 존이 많이 이제 차이가 클 수 있는데 포수로서는 좀 어떤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첫 번째로 프레이밍이 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이 어떤 코스를 더 좋아하는지 그런 그날 당일 컨디션을 좀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박동원 선수는 딸을 위해서 야구공 던지기 게임을 하는 그 영상이 최근에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사장님은 이제 선수인 줄 모르고 직접 그 코치 네. 보여주시기도 하고 했거든요.
네.
어떤 기억인가요?
그냥 그 월요일날 좀 가볍게 운동 좀 하고 왔는데 또 그런 이벤트가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애기가 야구공을 던지는 거 좋아해서 네. 좀 해주려고 했는데 계속 안 한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내년 시즌을 위한 각오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26년도도 저희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몰리더라도 질타보다는 응원으로 많은 응원을 해주신다면 꼭 26년 시즌도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AJ에서 29년 만에 우승하는 것도 오래 걸렸지만 또 2년 연속 우승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한번 세워보고 싶고 한번 최대한 잘해서 저희 2년 연속 우승할 수 있도록 또 역사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경기 많이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9도, 대전과 광주 8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한낮엔 서울 17도, 대전과 광주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중서부 지방엔 약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수요일부터는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거란 예보입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